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12절 그리고 14절과 15절 마태복음 6장 12절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14절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올바로 전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이 잘 이해되고 믿어지게 은혜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저 우리의 힘으로 들어서는 아무 도움이 안 되오니 저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시켜 주시고 증거케 하여 주시고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예수님 닮아가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영어로 하면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영어가 조금 더 원어에 가깝습니다. 왜? 우리 한글은 죄라고 번역을 했는데 여기는 영어에서는 빚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면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면제나 아니면 탕감해 주옵시고 하는 그런 기도 내용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거기에도 주기도문이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원어에도 죄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누가복음 11장 4절 상반부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마태복음에 나오는 6장에 그 죄라는 단어는 빚이라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빚진 자입니다. 죄의 싹슨, 즉 죄의 빚은 사망입니다. 영원한 죽음, 지옥입니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버림을 받는 그러나 고린도전서 6장 19절 하반부부터 20절까지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값이 무엇입니까? 베드로 전서 1장 같이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여기 구속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 redemption, 즉 값을 치르고 우리가 노예를 말한다면 가서 그 노예의 값을 치르고 속전을 내고 그리고 그 노예를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이 기도 내용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굉장히 빚을 진 사람인데 도저히 그 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치러주시는 근데 그 값이 피입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피.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9절에는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죄의 노예가 되어 있어서 그 죄의 노예에서 이제 구속이 달라면 그 죄의 싹스를 치르고 그리고 구속이 되는데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진 그 빚을 다 갚아주셨다는 내용이 성경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14절, 15절을 보면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남을 용서함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 같이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벌써 이 문제에 대해서 5장 7절을 공부할 때에 벌써 해결을 보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깊게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나오지만 에베소서 4장 32절 하반부에 가면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거기에서는 지금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이 근거가 되어 우리가 서로 용서하라. 그러나 지금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본문에서는 우리가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신다. 어떻게 보면 반대되는 그런 소리를 성경에서 지금 하는 것 같이 들리지만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용서하셨으므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심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함으로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실 예수님 안에서 벌써 이루어진 것입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벌써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내용들이 됩니다. 그 현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용서를 안 하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 것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마태복음 그 7장에 가셔서 7절부터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무슨 말입니까? 좋은 열매에서 좋은 열매가 맺힌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아니면 나쁜 나무인지를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즉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는 것, 즉 그 열매가 보이면 우리는 좋은 나무, 즉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 증거된다 이 말입니다. 참으로 좋은 나무면 좋은 열매가 맺힌단 말입니다. 즉 참으로 용서를 받은 사람이면 남을 용서한단 말입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요한일서 2장 좀 연관된 말이기 때문에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는 보통 어떤 분이 교회 와서 예수를 믿고 그러다가 몇 년이 지나서 이제 예수를 안 믿고 그냥 세상으로 나가버렸다. 그래서 구원을 얻었다가 구원을 잃어버린 것으로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을 보시면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들이 와서 믿는 척 했는지는 몰라도 결국 안 믿고 떠나는 것은 처음부터 안 믿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즉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에서 난단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여러분과 저의 죄가 용서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죄 지은 죄까지 용서하는 것까지 가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란 말입니다. 우리 죄가 용서됐다는 것은 이제 그 용서된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남을 용서하는 것까지 확실하게 그까지 갈 것을 장담해 준단 말입니다. 끝까지 남을 용서 안 하는 것은, 즉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좋은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는 좋은 나무가 아니라서라 이 말입니다. 즉 기독교인은 남을 끝까지 용서 못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허락을 안 합니다. 왜? 내가 용서받은 것이 어느 정도로 큰 것인가를 깨달은 사람은 그거보다 적은 것을 용서 안 한다는 이것이 성립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복음을 이해 못하는 것밖에는 아니면 그 복음을 아직 믿지 못하는 것밖에는 증거하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수준입니다. 여러분 저도 포함해서 복음을 얼마나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어느 정도 수준이십니까? 또 제 믿음은 또 어떠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의 구원은 그저 우리의 죄가 용서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지은 죄까지 용서함까지 가는 것인데 즉 예수님을 담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율법을 완성하는 것인데 즉 율법의 완성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구원이 꼭 이것을 이루고 증거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남을 용서 안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성경이 말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가서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비유를 하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거기서 21절부터 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아마 베드로가 여기서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이것은 아마 굉장히 후하게 이 정도면 뭐 우리 예수님도 당연히 괜찮다고 하시겠지 하는 그런 참 많은 그 숫자죠. 그러니까 일곱 번이나. 그죠? 22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여러분 이렇게 비유는 항상 천국을 비유하는 겁니다. 그죠? 천국. 즉 천국 현실이 이 비유를 통해서 보여지는데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여기도 빚이 나오죠. 그 종이 나가서 제게 백 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아까 그 사람이 한 얘기와 똑같죠.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똑같은 소리입니다. 그죠?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감당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가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이와 같이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지금 35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도 용서 안 한다. 그러나 이 비유 스토리를 여러분이 읽어보면 벌써 하나님 그 상징하는 그 주인이 벌써 다 용서를 해준 것이 먼저였어요. 용서를 해준 것이 먼저였는데 이 사람은 그런 용서를 받고 남을 용서를 못하기 때문에 이게 안 받은 것으로 결국은 되는 거죠. 즉 복음을 이해 못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큰 죄를 용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보다 적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를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아줄 수 없는 거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못 받으신다는 말이에요. 33절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겨야 마땅치 아니하냐. 남을 용서함이 요구가 됩니다. 남을 용서함이 없이는 내가 용서되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착각입니다. 내가 지금 남을 용서를 못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저를 용서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은 억지입니다. 즉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리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왜 저 사람의 죄를 용서 못하느냐? 그러면 그 사람에게 그렇게 용서 못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이유를 들어보면 그래, 참 용서 못할 만도 하다. 저희 인간들의 수준에서는 또 이해까지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이 비유를 지금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읽고 나서는 이렇게 크게 빚을 탕감당한 자가 그 조그만 빚을 탕감 못해주는 걸 보고 여러분이 분명히 마음에 뭐가 생깁니까? 참 나쁘다. 그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깨달으라. 여러분이 그렇게 남을 용서 못해줄 충분한 이유가 있어도 이 악한 자와 똑같은 모습이란 말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용서된 여러분의 죄는 그 여러분이 용서 못하는 죄와 비교하면 이건 상대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복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게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용서해야 될 사람이 용서를 받을 자격이 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여러분과 저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용서받을 자격이 있고 없고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한번 여러분 이 기도가요. 참 저희는 너무 함부로 이 주기도문을 해버리는데 그렇잖아요. 너무 함부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지금 정말 그렇게 그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바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기도를 한다는 거는. 근데 그렇게 정말 바라지도 않으면서 입으로만 뻥긋뻥긋하는 기도가 다 돼버리는데 근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정말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가 됩니까? 만약에 그게 진실로 하는 기도고 정말 사실대로라면 그럼 우리 죄는 용서가 될 수가 없죠. 정말 남을 완전하게 용서해 줄 자신이 있으세요? 그럴 자신이 있으시냐고요. 이게 지금 함부로 기도할 거냔 말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이 중언부언이 돼버렸습니다. 예, 자신이 없습니다, 저희가. 정말로 내가 지금 하나님께 나의 죄가 용서되는 것을 빌 때에 그 앞에 내가 조건을 내가 남을 용서하는 것 같이라 이렇게 붙여서 지금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기도가 되는 것. 그래서 이 기도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얼마나 필요한 것을 깨닫는 자입니다. 예수님 없이 이런 기도를 한다는 그 자체부터가 복음을 전혀 이해 못한 사람입니다. 지금 이 기도를 하는 이 기도가 얼마나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그 예수님과 연합되어 그 예수님 없이는 말도 안 되는 기도인지 그거부터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이런 소리조차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오히려 우리한테 해롭습니다. 예수님이 아닌데 내가 남을 용서한 것 같이 나를 용서해달라 그러면 용서하지 말아달라는 소리와 똑같단 말입니다. 왜? 여러분이 어떻게 남을 완전하게 용서를 해줍니까? 근데 그런 것 같이 용서해달라. 뭐 그렇게 하는 것 같이. 그렇게 사는 것 같지. 자기는 그러고 있는 것 같지. 이따위로 기도를 하게 되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한다면 그건 더 해로운 것이란 말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필요한가. 이 기도를 하는 이 순간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왜 그분이 아니고는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심 없이는 기도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은 그 기도하는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찾게 되는데 예수님께 죄 지은 자, 즉 우리들을 사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만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여기에 해당될 사람은 오직 한 분,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완전하게 사하여 주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서 그 예수님을 찾으며 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이루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도도 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도 이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담는 것입니다. 예수님 삶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하면서 어떠한 천국 현실이 이루어졌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결론적으로 좀 보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지금 어떠한 천국 현실이 이루어져 있는가, 어떠한 복이 주어져 있는가, 이걸 좀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15장에 가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절부터 읽어드립니다. 매 7년 끝에 면제하라. 여기도 아까 빚을 면제하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에 7년 끝에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무릇 그 이웃에게 꾸어준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 해는 여호와의 면제년이라 칭함이니라. 그 신명기 31장 10절에도 이 면제년에 대해서 조금 나와서 그냥 읽어드리고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 해 곧 정기 면제년의 초막절에. 거기도 그 면제년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뭐냐 하면은 안식년입니다. 그렇죠? 안식년 제 7년째 되는 때에 안식년이라 해서 우리가 이 곡식도 심고 이러는 것도 하지 말고 이렇게 안식년인데 그때마다 또 뭐냐 하면은 면제년입니다. 그래서 누가 남한테 꿔준 게 있으면 그 7년째 되는 때 다 면제해 줍니다. 빚을 졌으면 그 빚을 면제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레위기 25장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25장 1절부터 읽으면 또 안식년에 대해서, 즉 우리가 보고 있는 각도에서 보면 면제년에 대해서 나오는데 8절부터 읽으면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의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하는 객과 내 육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이나 다 그 소산으로 식물을 삼을지니라. 너는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일곱 번인즉 안식년 일곱 번 동안 곧 49년이라. 이해가 가시죠? 안식년이 일곱 번째인데 그걸 일곱 번 하면은 49년이에요. 그런데 그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속죄일에 대해서도 아시죠? 1년에 한 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즉 이렇게 50년째 되는 속죄일날 나팔을 불어 이제 희년이라 하는 그런 년을 거룩하게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50년을 10절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은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가 밭의 소산을 먹으리라 하고 13절부터 계속 읽으시면 이제 뭐 토지를 빚을 졌거나 뭐 어떤 가족이 노예로 팔려갔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희년에 다시 다 그 빚을 탕감해주고 다시 다 돌아가도록 그렇게 명령이 됩니다. 그래서 이 희년은 또 이 안식년은 무엇을 예표하고 있었겠습니까? 우리 교회식으로 하면 그 천국입니다. 속죄일, 속죄일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빚을 면제해 주는 날입니다. 즉 그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날입니다. 바로 그날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피를 갖고 들어가는 날입니다. 그날을 시작으로 하여 이제 희년을 지내게 되는데 나팔을 불어 모든 게 다 새로워지는 것을 공포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날, 그 백성들의 빚을 면제해 주는 날, 백성들은 서로서로의 빚을 면제해 주면서 거룩하게 희년을 지내게 돼 있습니다. 토지, 가옥, 가족 다 모두 되돌려 줍니다. 자유를 선포하고 새로운 시작을 알립니다. 왜?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23절에 보시면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자기가 다시 다 돌려주면서 다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다. 즉 하나님의 빚진 자로 살기 때문에 전부 하나님의 것인데 지금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빚, 즉 여기서는 죄죠. 그 죄라는 것을 지금 이런 것으로 표현을 해서 지금 면제가 되는데 그것을 거룩하게 지키고 기념하기 위해 희년을 또 지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4장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17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메시아죠?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즉 희년입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20절에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속죄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그 천국이 시작된다는 것은 물론 지금은 영적으로만 시작이 됐기 때문에 눈에 보이게는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어쨌든 벌써 이제 그 구약의 안식년과 그 구약의 희년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라 이 말입니다. 지금 희년이 왔단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 서로서로 빛을 면제하여 주지 않느냐 말입니다. 영원한 희년이 시작됐단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지금?
그래 영원한 희년이 시작된 그 시간에 사는 여러분과 제가 그 희년을 지금 지키고 영적으로 그 영원한 희년을 지키고 사는 우리가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오. 기쁜 복음입니다. 지금 구원 역사적으로 그렇게 봐도 지금 어떤 시대가 시작된 것만 이해하시면 서로 용서 못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천국적인 완전한 희년이 시작됐습니다. 서로 서로의 빚을 면제해주는 그 희년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주의 은혜의 그 해에 살고 있습니다. Year of the Lord. 서로 용서해 주는 것. 왜? 용서를 받았기.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빚진 자이지만 또 빚진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 천국의 기업을 얻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천국을 기업으로 얻은 아들들 이제 빚을 진 자의 모습이 또 아닙니다. 그러나 또 빚지고 빚진 자죠. 그러나 이제 천국에 오면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빚을 완전하게 다 갚아주신 게 이제 성취가 되면 여러분은 기업을 소유한 자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현실이 지금 영적으로는 벌써 시작이 됐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천장로교회 지금 오늘 이 주일날 여러분 나팔 소리가 들리십니까? 희년이 시작됐다는 나팔 소리가 들리시냐? 희년입니다. 마음껏 이 희년에 기쁘게 예, 영어로 하면 주블리 아닙니까? 기쁜 그런 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 빚이 다 예, 면제되고 탕감되고 자유가 주어지고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는 즉 천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저희가 남을 용서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현실이 우리 거기 때문에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진심으로 이런 기도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예수님 안에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천국적인 영적인 희년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는 우리들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을 다 용서하는 모든 빚을 다 면제해주는 그리하여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는 영원한 천국의 희년이 시작됐습니다. 이 현실을 올바로 깨닫고 이 현실에 맞는 삶을 살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